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터키와 유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화상연설에서 터키와 유엔은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곡물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터키, 유엔과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합의 이튿날 오데사 남부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운항이 차단되면서 수천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르면 이번 주에 첫 물량이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곡물 수출 재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은 인도네시아가 해상 순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순찰선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주에 전화통화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의 통화에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쟁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가루다 실드 훈련에 미국과 호주와 함께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조코 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훈련 참가는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갈수록 공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처음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례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범위와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어제 EU 집행위원회 제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사이 가스 사용량을 이같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슨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가스 절약을 시작할 것이며 상황이 악화될 때 조율된 방식으로 함께 행동할 청사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EU는 심각한 가스 부족에 위험이 있을 때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가스 사용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EU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예고한 대로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량을 기존의 20%로 줄였다고 러시아의 스푸누티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의 와중에 이뤄진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동맹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확산 담당 고위관리가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핵실험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동맹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Our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for a seventh North Korean nuclear test have not abated. We have spoken publicly to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지난 두 달여 동안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핵실험에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를 밟았다는 한국 정부의 분석을 접했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실시하는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continued to be very clear in our public statements, but also working closely with our.
또한 이와 관련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 뉴욕 유엔 주재 동맹과 파트너,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 나라들과 함께 일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 소통 조정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Look, we've been very clear that North Korea could be ready to conduct a nuclear test. That's something we've said.
이어 핵실험 시점 또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언론 보도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며 어떤 핵실험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이 추후 핵실험을 할 경우 과거에도 그랬듯 미래를 망칠 것이고 한반도의 불안감과 불안정을 더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의 대북 정책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 수개월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 전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무엇을 했고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살펴봤다고 답했습니다.
When this administration first came into office, we spent several months conducting our own policy review, taking a look.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북한과 관련해 작동하지 않은 정책이 더 많았고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해선 특히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는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했다며 이에 따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책이자 우리가 2년 가까이 추구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undertook a comprehensive review. The policy that resulted from that is the policy that we have articulated.
그러면서 이건 대화와 외교, 관여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정책이라면서 정책 검토 결과 우리는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외교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알아내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 관여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요청과 초대는 사실상 응답받지 못했다고 프라이스 데브니는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더 강력한 국제사회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며 감행할 경우 더 강한 제재와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국내외 정세와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실험 감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국가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북한이 더욱 고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정말 생각을 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통신, 즉 IT 분야 노동자가 해외에 나가 불법적 사이버 해킹 활동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핵 6자회담 구성국 중 북한을 제외한 4개국과 협의를 벌이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26일 유선으로 협의를 갖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류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분야에 과감한 상응 조치를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미한 간 긴밀한 협의 아래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북한이 다음 달 실시되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는 데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에 있다며 연합훈련은 미한 연합 방위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또 이러한 그 도발 이것이 이제 한반도의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어적인 훈련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북한 인권 재단도 출범시켜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년 만에 공석이던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를 28일 임명하는 데 대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은 개인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협약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칩4 참여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칩4 동맹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국가 간 대화를 위한 협력체라며 한국 입장에선 칩4 참여와 관련해 아직 결정 내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칩4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 국익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국 역시 이를 모두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업체들에 대한 자산 현금화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이전에 해결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예, 방한 중인 빅토리아 뉴런드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오늘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와 대북 정책 로드맵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뉴런드 차관은 이날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오찬 협의를 통해 미한 관계와 북한과 북핵 문제,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합의한 외교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뉴런드 차관은 또 이날 오후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도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가 만들고 있는 대북정책 로드맵과 관련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맞춰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분야에서 단계적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길 기대한다고 미국의 비확산 담당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의 미래의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덤 셰인먼 미국 대통령 핵비확산 특별대표는 26일 다음 달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이날 국무부가 주최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NPT review conference cannot solve this problem. I don't think there are any resolutions or outcomes.
셰인먼 대표는 NPT 평가 회의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이번 회담에서 결의나 결론이 나오더라도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약국들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할 수 있다며 NPT 조약국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행동들이 국제적인 기대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고 셰인먼 대표는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stitute a
셰인먼 대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는 동시에 북한이 모든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물론 우리는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 의무사항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탈퇴를 막는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며 유일하게 NPT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was in the treaty. It was essentially caught cheating on its obligations to the treaty.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에 가입했다가 조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되자 탈퇴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NPT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NPT 탈퇴 조항의 남용을 어떻게 저지하느냐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탈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법은 없지만 NPT 평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셰인먼 대표는 북한이 NPT 조약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소련 시대에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이후 조약을 탈퇴한 뒤 짐작하건대 그 지원을 활용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셰먼 대표는 모든 NPT 조약국들이 탈퇴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열리게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26일까지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며 첫날에는 한국 대표부와 프랑스 대표부가 부대 행사, 북한, 비확산 위기와 핵 도전의 대응도 공동 주최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올해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며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운 미한연합군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자유수호 의지가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굳건한 미한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발표한 포고문에서 1950년 6월 미국은 북한 공산정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항해 벌이는 한국의 싸움에 동참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자유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3년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 대표단이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며 이후 70년 가까이 이어진 평화와 미국과 한국 국민 간 지속적인 관계는 한국의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놀라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180만 명의 미국인이 오늘날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라는 부름에 응했다면서 이들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에 맞서고 한반도의 산과 계곡, 논과 바위 지형에서 싸우면서 극도의 더위와 추위를 만나는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만 6천 명의 미군 병사와 7천 명의 카투사 병력이 한반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은 잔혹한 포로 상태에 놓였으며 유해 수천 군은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훨씬 많은 미군은 전쟁의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유엔 참전국과 더불어 미국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투를 벌이고 희생한 한국군에 경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는 그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싸운 미군을 기린다며 이들의 용기와 희생은 정전체제를 만들고 지속적인 양국 동맹과 한국의 영속적인 자유유산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은 우리의 강력한 동맹이자 세계 혁신의 중심이고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서울에 있는 동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미한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진화하고 세계 무대로 점차 확장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국에 주둔 중인 용맹한 미군과 가족들을 만났다며 이들은 여전히 동맹인 한국과 나란히 복무하며 우리 국민들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그리고 매일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국가와 우리의 최고 이상에 대한 헌신을 통해 그들이 가능케 한 모든 것을 기린다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2022년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이 적절한 기념식과 행사를 통해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마다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해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기념일 69주년을 맞아 이곳 워싱턴에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수백 명이 워싱턴을 찾았는데 이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전쟁은 잊힌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각지에서 참전용사 수백 명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27일 열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 행사를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모의 벽 건립을 추진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재단은 26일 뷰웨이에 3,400명의 참전용사들과 수백 명의 가족, 전사자, 유가족 등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관계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워싱턴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계기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전쟁 관련 연례 특별 브리핑을 열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에게 유해 발굴과 송환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6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선 미국의 역사, 사회, 교사 62명 등 유엔 참전국 교사 65명이 모여 참전국 다음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의미를 가르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제3회 월드 컨그레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군 유해 발굴 과정 등을 최초로 추가한 200쪽이 넘는 2차 자료집을 만들어 참전용사들과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레리 키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은 VOA에 참전용사들의 잊힌 승리를 후세대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무척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hat he's doing and working with the teachers from all over the world is going to be to help.
키나드 전 회장은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과 전 세계 교사들이 협력해 자료집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한국에서 한 일이 유익했다는 사실을 보존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구했다며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잊힌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은 참전용사들뿐 아니라 추모의 벽 건립에 2,360만 달러를 지원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 관리들과 한국기독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의 민관 대표단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알링턴 국립묘지와 미국 참전용사 보훈병원, 미 국립육군박물관의 켈로브대 기념비 등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다양한 감사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26일 VOA에 추모의 벽에 미군 전사자 36,634명뿐 아니라 한국 카투사 7,174명의 이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가치와 굳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미국, 한미동맹의 심볼이 네. 될 수가 있는 그런 장소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네. 또 미국의 젊은 세대들한테까지 한미동맹의 가치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그런 가치가 네. 이어질 수 있도록 막 이번에 그 추모의 벽이 행사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미국과 미국 군인들이 네. 6.25 전쟁에서 했던 그 희생과 헌신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오후엔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가족들이 먼저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고 이어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NBC 등 미국 주요 언론과 지방 매체들도 추모의 벽 건립과 90살 안팎의 참전용사들이 워싱턴을 찾는다는 소식을 다루며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업적을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볼 때 자신들의 참전과 전우들의 희생이 값진 것임을 거듭 느낀다며 추모의 벽 건립 등을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계속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7일 열리는 추모의 벽 준공식엔 미국과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 참전용사, 가족, 미국 내 한인 등 최대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사안인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한이 3년 넘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전달한 유해 55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키그 국장은 26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퀴그 국장은 이날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18년 미국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따른 전사자 유해 발굴 약속에 전념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Without a doubt, I mention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from the moment it took office, has made multiple calls to engage in dialogue with the DPRK.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하는 순간부터 북한과 대화 관여를 위해 여러 정부 부처와 각급에 걸쳐 많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한국 정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등 인도주의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코로나 상황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한다면서도 미국과 한국의 관대한 제안을 고려할 때 북한이 긍정적 반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기심을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퀴그 국장은 이날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 문제와 관련해 2018년 미북 정상 간의 관련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답보 상태인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You all will agree that all of us were extremely encouraged when one of the four commitments from the 2018 Singapore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맥퀴그 국장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4항에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발굴이 포함돼 모두 기대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국 측에 조건 없이 유해 55상자를 송환했고 여기서 현재 미군 전사자 8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미 국무장관이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북한 측과 유해 발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DPAA와 북한군 측이 두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맥퀴그 국장은 하지만 DPA 측의 서한과 전화 등을 통한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이후 북한 측과의 소통은 중단됐다며 이는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맥퀴그 국장은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한 인도주의 노력이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강조하며 베트남 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humanitarian effort to repatriate and recover MIAs would build trust and confidence. In fact, we pointed out to them to look to Vietnam.
베트남의 경우 1985년부터 10년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에 적극 협력하면서 미국과 신뢰를 구축했고 이후 경제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맥퀴그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는 46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협력이 없는 국가라고 지적하며 다른 많은 국가들이 이 사업을 관여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제한적이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기회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DPAA 측은 이날 한국전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대한 진전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원 확인이 안 된 한국전 관련 미군 실종자 및 전사자는 모두 8,156명이며 현재 618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상자에는 약 250여 구의 유해가 들어있었으며 이 중 미군 유해는 160여 구고 나머지 90여 구는 미군이 아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유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7단계 중 4단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근래에 도입된 새로운 유전자 감시 기법 덕분으로 지금까지 무명용사 160여 명이 70여 년 만에 이름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DPAA 측은 4단계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해 누적 신원 확인 전사자를 652명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2018년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 이후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는 미국과 공동 발굴을 시작했으며 이번 여름에 2차 공동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PAA 측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실종자 7,500여 명 중 약 5,200여 명이 DMZ 북측이나 북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다음 달 초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주요 국제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오는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로 확장 억제 문제를 꼽았습니다.
The President Yun and President Biden agreed to resume meetings of the extended deterrence working group.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전략 운반 체계 검토와 군사훈련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실행 계획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what you can expect is there'll be increased discussions on planning. I mean, what would
한반도 군사 충돌 상황이나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미한 양국 간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장 억제 실행 계획이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양한 대북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은 물론 역내 문제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f
확장 억제 논의는 한국과 관련된 전략적 억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내 문제와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이런 맥락을 고려해 확장 억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한 예로서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공식적 논의를 매우 경계해온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지 않고선 한반도의 전략적 억지력에 관해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회담에서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한국의 전술핵 등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일부 한국인들이 왜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중요한 정치적 상징으로 보는지 이해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은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재배치에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도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싶어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선 미한일 3국 안보 공조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으며 오는 8월에 미한일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important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세 나라 모두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미사일 방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이 중요하다며 세 나라의 역량이 합쳐질 때 발휘할 힘은 엄청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의 의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한동맹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타이완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북한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re is a contingency operation in Taiwan, if China is going to strike Taiwan,
또 중국이 타이완에 있는 미국의 재원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북한의 적대 행위를 강행하도록 요구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이런 우발 상황에 대한 미한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군사 재원 분배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한 양국에 미친 군사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아시아 역내 군사적 재원 이동에 관한 양국 간 정보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실사격 훈련 사실을 확인하며 요청 시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아파치 헬기대대가 소속된 제2전투 항공여단의 임무가 북한 침략 억제와 미한동맹 강화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최근 수행된 최신형 아파치 헬기 실사격 훈련이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대변인은 25일 이번 훈련이 대북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번 훈련은 5.17 공중기병대대와 4.2 공격대대 항공승무원들이 아파치 비행자격을 갖추고 헬기에 대한 숙련도를 유지하며 요청 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상시 주둔하는 아파치 헬기대대가 소속된 제2전투 항공여단의 임무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신형 아파치 헬기가 공대지 미사일 헬파이어와 70mm 로켓 하이드라, 30mm 기관포 사격을 실시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한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5월 17일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로 구성된 5.17 공중기병대대를 창설했습니다. 기존에는 제2보병사단에 한 개 아파치 대대가 상시 주둔하고 나머지 한 개 아파치 대대가 순환 배치됐는데 상시 주둔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부대가 창설된 것입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6일 VOA에 미군의 신형 아파치 헬기가 유사시 한국으로 이동하는 북한의 기갑 부대를 파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just more capable, and their role would be destruction of armored forces moving from North Korea.
또한 북한군의 물류 자산과 북한 장사 정포를 파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아파치 헬기가 많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며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실사격 훈련은 그런 임무 수행 능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에 미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150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이 F-35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이 미사일을 구매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25일 공중요격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150기와 재반 장비를 일본에 2억 9,300만 달러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미 군사협력청이 밝혔습니다. 미 군사협력청에 따르면 이번에 일본이 구입할 암람 기종은 일본이 보유한 F-35, F-2, F-15J 등 전투기에 탑재 가능합니다. 능동 레이더 추적형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은 미사일 자체의 추적 레이더를 갖춰 유사시 사정거리 32km 이내에 적기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군사협력청은 이번 거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의 주요 세력인 중요 동맹국의 안보를 향상시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본토와 그곳에 주둔하는 미군 장병들을 방어함으로써 그들을 현재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암람 미사일을 대량 구매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공군 군사력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26일 VOA에 일본이 미사일 구입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What they're saying is that they're very concerned about China's military build-up, North Korea, and so they're going to take action to defend themselves.
코브 전 차관보는 따라서 일본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 관련 발열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북한 정부의 검사 전략 변화 때문일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백신 미접종국인 북한의 관련 통계는 임상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가 급감한 배경으로 검사 횟수 감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사무소장은 26일 40만 명에 육박하던 북한의 신규 발열자 수가 두 달 만에 두 자릿수로 줄어든 것에 대한 WHO의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춰볼 때 신규 발열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검사 전략 변화에 따른 검사 횟수 감소, 검사자 감소, 자가 검사 증가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지난달부터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동일한 북한 내 신규 발열자 수에 대한 보고서를 받고 있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발열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WHO는 계속 북한 보건성의 진단 방법과 관리 절차를 포함해 발열자의 정의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살바도르 소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인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발표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발열자 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북한은 처음으로 하루 신규 발열 환자가 두 자릿수인 50명대로 떨어졌다고 발표한 뒤 이틀 후에는 30명대로 다시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12일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를 인정한 뒤 같은 달 15일 발열자 수가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6일 만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열자 수도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 통계는 지난 5일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기준 누적 사망자 수를 74명이라고 주장해 사망률 0.000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틴 맥키 영국 런던 위생열대학의학대학원 유럽공중보건학 교수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부 상황을 전혀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코로나 관련 통계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case numbers have gone down dramatically. The reported cases have gone down.
맥키 교수는 북한이 보고한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신종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 믿기 어려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률이 연령대에 따라 증가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1%라고 말해 북한의 사망률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 면역학과 존 무어 교수도 이날 VOA에 북한 당국이 통계를 속이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 임상학적으로 명백하다면서 북한의 주장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연구하며 과거 두 차례 방북했던 길버트 버넴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관련 숫자는 어떤 목적인지 알 수 없지만 발표를 위한 발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전혀 알 방법이 없는 북한의 통계 사실 여부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발병에 따른 북한의 피해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can say about things is that the public health system and the hospital system is really weak. And they have tried their best to seal the borders, but
버넴 교수는 북한 내 공중보건과 병원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며 북한은 국경 봉쇄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전염병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입되는 만큼 국경 폐쇄 조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버넴 교수는 새로운 코로나 신종 변이가 이전 것들과 비교해 심각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백신이나 감염을 통해 일종의 면역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다른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 민간요법을 선전하는 것은 북한 내부 상황을 짐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버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Even the health services in North Korea probably don't have complete picture of what's going on because I don't think they have as much or enough testing or other laboratory tests to really say.
북한은 충분한 검사기나 실험실, 진단기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공공보건 기관들조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버넴 교수는 민간 요법이나 자체 전통 의혹을 언급한다는 것은 진단이나 치료 방책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이 끼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 최고기온 32도. 양덕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30도. 남포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갑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29도. 신의주도 역시 흐리고 오후에 가끔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24도, 최고기온 30도. 간게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최저 20도, 최고 28도. 해주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31도.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22도, 최고기온 31도. 함흥도 흐리고 가끔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 장진, 해산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진은 아침에 16도, 낮에는 22도, 해산은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5도가 되겠습니다. 원산도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 26도, 평강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28도, 선봉 흐리고 비 내립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오전 흐리고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2m, 오후는 1에서 2m, 먼바다 오전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터키와 유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 화상 연설에서 터키와 유엔은 곡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곡물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터키, 유엔과 지난 22일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통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재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합의 이튿날 오데사 남부 항구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 운항이 차단되면서 수천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한 채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르면 이번 주에 첫 물량이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곡물 수출 재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26일 분석에서 러시아는 오데사 항구에 우크라이나 군함과 대함미사일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미사일이 타격한 지점에 그런 목표물이 있었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1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조코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달성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정상통화는 지난 3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부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주에 전화통화를 가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두 정상의 통화에서 타이완에 둘러싼 긴장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쟁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가루다 실드 훈련에 미국 호주와 함께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의 이번 훈련 참가는 미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갈수록 공격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 인도네시아 등 영내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처음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연례 군사훈련이 예년보다 범위와 규모가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스 사용량을 15%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어제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사이 가스 사용량을 이같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슨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우리가 지금 가스 절약을 시작할 것이며 상황이 악화될 때 조율된 방식으로 함께 행동할 청사진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EU는 심각한 가스 부족의 위험이 있을 때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가스 사용을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EU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가 어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같은 수치는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IMF는 인플레이션의 와중에 이뤄진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중국의 경기 침체를 하향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쟁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갑작스런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 수출 중단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